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남자 지배인 한 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이 체류하던 나라와 탈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북한 식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일해온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외화 상납 등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늘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운영 중인 석유 시추 시설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시설은 지난 2014년 베트남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주장하는 파라셀군도 인근에 세워졌습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장관은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통킹만 지역에 설치했다며 이곳은 양국 간 해상 경계선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빈 장관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 최근 건설한 인공섬에 등대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내희 대변인은 석유 시추 시설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기본적인 탐사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수비 환초에 등대를 개설한 것은 중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양측 당사자들은 현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시리아의 한 시멘트 공장 직원 300여 명을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산하통신은 시리아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제 시멘트 업체 알바디에사가 운영하는 다마스쿠스 공장 직원들이 반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산하통신에 억류된 125명가량의 노동자들이 버스에 실려 ISIL이 좀 더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새 협정에 따라 그리스에 있던 이민자들이 또다시 터키로 추방됐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머물던 파키스탄인 45명 등 이민자 80여 명은 오늘 터키 여객선에 실려 디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관리들은 추방을 당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닷새 동안 망명 신청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시민활동가 두 명이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 선박에 연결된 굵은 쇠사슬에 매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인권이 열악한 터키에서 이민자들이 좋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추방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익사가 어린이 사망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85개 나라에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년에 거의 17,000명이 익사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11,5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약속한 대로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VOA 미얀마 방송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체포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69명의 학생 활동가들을 석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여사의 어제 발표 뒤 정치범 수감자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미얀마 교도소 앞으로 모였습니다. 수치 여사는 정치범과 학생 활동가들이 석방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사면은 이달 중순에 있을 불교 신년맞이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했던 공산주의라는 말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는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탈북해 7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집단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또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북한 제재가 시작된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이 집단 탈북한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인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들 가운데 한 종업원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거론했고 서로 마음이 통해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채택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외화 상납 등 북한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이 근무하던 나라와 탈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경로는 그동안의 관례상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3국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신변 보호 그리고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집단 이탈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긴장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충분히 휴식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탈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모두 100여 개로 이 가운데 90% 이상은 중국에 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은 최근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여파로 한국인 고객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취업 비자 연장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북한 식당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연변 한국인의 안영철 회장은 7일 VOA에 연길에 있는 북한 식당 5곳이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은 한 5개가 있는데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뭐 그도 안 가다시피 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뒤 현재 한인들과 여행사들이 북한 식당을 거의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 회장은 북한 식당의 손님 가운데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상시엔 3, 40%, 백두산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엔 최고 80%에 달하기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길의 모든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부 전매되라고 봐야지.
문을 닫을 거로 보신...
예.
중국의 동북 삼성 최대 도시인 선양의 북한 식당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 한국인회 박용환 회장은 7일 VOA에 지난 2월부터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운동을 펼치면서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하는 소식도 있었고요. 북한 식당은 출입하지 말자는 그거를 내보냈고요.
네.
또 가끔 행사마다 항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많은 타격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희가 뭐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박 회장은 한인 밀집 지역인 시타, 즉 서탑 지구에 10여 개를 포함해 총 30개에 달하는 북한 식당이 선양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양의 북한 식당 손님들은 한국인보다 중국 한족들이 더 많아 폐업 위기에 처한 다른 도시보다는 사정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박 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북한 식당들 대부분은 한국 정부의 이용 자제 권고 이후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KBS 방송은 7일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의 북한 식당 15곳 가운데 3곳이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양의 금평양관, 연변의 아리랑 식당도 최근에 문을 닫고 종업원이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KBS는 특히 강력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현지인들도 북한 식당 이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동북 삼성의 북한 식당 64곳 가운데 10%인 6곳이 최근에 폐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식당의 잇담 폐업엔 중국 당국의 대북 제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7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취업 비자 연장을 많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전문 기술이 없는 북한인들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 연장하는 등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결격자들에게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결격자는 아예 입국 금지를 당해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북한이 말썽을 부리면 종종 이런 방식으로 압박했었다며 이 방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각 기관에 대한 외화벌이 할당량이 높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져 해외의 북한 식당 수가 급증했었습니다. 한국 당국은 해외 북한 식당이 지난해 말 현재 12개 나라에 130여 개에 달하며 연간 수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유럽 유일의 북한 식당인 해당화 식당이 지난해 가을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심한 영업 부진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의 북한 식당 암스테르담 해당화 식당이 지난해 가을에 문을 닫았다고 현지 한인 사업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화 식당이 규모가 큰 편이었지만 손님이 적어서 이미 가을 이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인 사업가들에 따르면 해당화 식당의 주 고객은 식당 인근의 네덜란드 사람들이었고 현지 한인들은 호기심에 한두 번 방문하기는 했지만 자주 찾지는 않았습니다. 한인 사업가들은 해당화 식당의 음식 가격이 다른 식당에 비해 비싼 것도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1월에 네덜란드 사업과 두 명과 합작해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요리사와 복무원 등 종업원 9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 업주와 북한 종업원들 사이에 불화 때문에 개업한 지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업주와 종업원들 간 불화에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업주는 북한 측의 의도적인 계획에 말려들었다며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네덜란드의 한인 가운데 과거부터 북한과 교류가 있었던 사업가가 북한 측과 합작해 암스테르담 해당화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한인 사업가는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주방과 손님 접대를 맡고 있었다며 손님 접대를 맡은 여종업원 5명이 중간중간에 노래와 무용 등 공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식당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암스테르담 해당화 식당이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으로서 북한 요리와 북한 문화 두 분야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고기 요리와 생선 요리, 냉면 등 면류와 밥, 전골, 생선회와 초밥, 전 등 다양한 북한 음식 식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7일 현재 이 식당 웹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대형 여행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형 여행사 가운데 한 곳인 모두 투어 측은 수년 전부터 본사 차원에서 현지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그 이후론 여행 일정 중 북한 식당을 일체 제외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투어 한용수 대리의 설명입니다.
약간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한 2, 3년 정도 전부터는 저희는 북한 식당 일정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이니까.
또 다른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전인 남북관계 경색 이후 이미 북한 식당을 방문하는 일정 자체를 일반 패키지 여행에선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로 맞춤 견적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들 가운데 북한 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엔 간혹 들른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 홍보팀 조일상 과장의 설명입니다.
기업이라든지 학회, 학생 단체라든지 등등 해갖고 따로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식당을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북 제재 관련돼서 이제 북한 식당 출입을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그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에 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마저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의 대형 여행사들이 일정 가운데 북한 식당 이용을 빼고 있는 게 추세라면서 현지에 많은 북한 식당들이 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도 북한 식당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만한 대부분 뭐 여행사 해가지고 별로 전파가 안 되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대형 여행사들은 지금 다 안 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좀 입맛에 맞아 그 중국 음식보다 맞으니까 간 것도 있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갔습니다. 스케줄 빼는 거죠. 그거는 대형 여행사가 정하는 거니까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게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 신고 대상엔 해당되지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월 1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한 행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연변과 선양,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인 회장들은 VOA에 현지에서 한인들이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식당들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또다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급한 표현으로 한국의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핵과 미사일 추가 개발을 공언하고 물리적 위협까지 해온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조속히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평통은 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족 반역자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최근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의 북핵 외교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했던 공산주의라는 말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0년엔 당 대표자회를 거쳐 당 규약상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들어 공산주의란 용어를 부각시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6일 정론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노동당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9일과 21일, 그리고 이달 들어서도 3일과 5일, 그리고 7일자에 잇따라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3일자의 경우 공산주의 사상을 생명처럼 간직하리 등 몇몇 기사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실천을 다짐하는 각 분야 주민들의 각오를 전했고, 7일자에선 일면 사설을 통해 평양 려명거리에 연내 왕궁을 독려하며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다음 달 초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민심을 결속하는 수단으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등장시켰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공산주의라는 말이 헌법과 당 규약에서 빠진 것은 공산주의를 단기간의 목표로 삼기 어려운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산주의 자체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교수는 북한이 또다시 공산주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 대해선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 제1위원장과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공산주의적 시혜를 강조하면서 생산력을 이제 빨리 발전시키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70일 속도 또는 국가강력 제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정부의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시장화에 대한 견제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유영 교수는 북한에서 확대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자기 체제 안에 포섭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과정이 북한의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진 게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시장을 뭔가 자기 시스템에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을 뭘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논리 개발이 필요한데, 근데 시장을 정당화하든지 시장을 한다 그러면 반공산주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성에서 공산주의를 좀 다시 강조하지 않나 싶어요.
동국대 고유환 교수도 북한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 당대회에서 개혁 개방을 전면화하는 조치를 내놓긴 어렵겠지만 시장화 현상을 북한 정권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 마지막 당대회였던 지난 1980년 6차 대회에서 당의 최종 목적이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제기하는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전략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제기하는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지적했습니다. 7일 홍콩의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이날 칼럼을 통해 북한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핵무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바른 길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다며 그런 행태가 국제규범 위반으로 이어진다면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이는 북중 간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궁극적으로 평양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시리아 정치적 소요사태와 비교했습니다. 시리아 소요사태가 약 2천만 명의 인구에서 비롯됐는데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군사, 기술과 관리 능력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것 같은 방사능 누출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동북부의 안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은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며 북한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협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단지 국내적으로 반미 감정을 주민들의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시기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상무부가 특정 북한 광물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한 이후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정세분석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5주년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이번 당대회의 주요한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작업의 하나로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국장은 특히 북한의 표현으로 보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제1위원장이 때때로 애민 지도자의 행보를 연출하지만 이는 무한한 충성과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변화시킬 때까지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Chinese officials have made clear that they intend to implement the resolution. These measures appear to be a step toward following through on those commitment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관리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약속 이행을 위한 한 단계 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석탄, 철광, 항공유 등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urge China to do more until we see concrete signs that Kim Jong-un has come to the realization.
북한의 열린 유일한 길은 비핵화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과 호주 출신 사업가 등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과 광물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호주 출신 사업가 등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기업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가 중 한 명인 영국인 케빈 리치 씨는 자신의 회사가 북한의 금과 은, 석탄, 희토류 등의 채굴권과 판매권을 25년간 보장받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리치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회사도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등 북한과 대형 사업이 진행 중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치 씨의 회사는 지난 2012년 호주 증권거래소에 채굴권 보유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치 씨 등이 북한의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와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가 2012년 중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기업으로 지정돼 이 같은 계약은 물론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리치 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호주인 지질학자 루이스 슈먼 씨 등과 함께 벤처 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해왔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치 씨 등 관련 인물들은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운영한 기업들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같은 나라들의 사실상 유령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핵심 운영진의 이름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38로스는 최근 폭로된 파나마 법률회사의 조세 회피 자료에 리치 씨 등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행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북한의 광물 채굴을 통한 이익은 창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로스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들을 적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제재와 관련한 법 집행을 강화해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조세 피난처와 같은 금융 허브 국가에 등록된 투자자나 기업들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당뇨병에 걸린 성인 인구의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검진과 치료 환경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전세계 당뇨병 환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WHO 조사 결과 지난 1980년 1억 800만 명이었던 성인 당뇨병 환자가 2014년에는 4억 2200만 명으로 거의 4배 늘었습니다. WHO가 집계한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북한 성인 인구 가운데 당뇨병 환자 비율은 6.2%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8.5%보다 낮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5.6%, 성인 여성의 6.7%가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또 성인 인구의 21.2%는 과체중, 2.5%가 비만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과체중은 몸무게가 기준이나 표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상태며 비만은 과체중보다 살이 더 찐 단계를 의미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북한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2%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심장 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당뇨병으로 숨지는 사람은 30세에서 69세 사이에 1,840명이었고 70세 이상에서는 2,150명이 당뇨병으로 숨졌습니다. 또 고혈당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세에서 69세 사이에 4,920명, 70세 이상에서는 6,670명이었습니다. 고혈당은 혈액안의 당 수치가 높은 것을 뜻하고 이런 고혈당 증세가 심해지면 당뇨병이 됩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당뇨병 환자의 등록과 관련 보건 기준 그리고 당뇨병과 관련한 전략과 계획을 작성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당뇨병 검진과 치료와 관련한 상황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HO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당뇨병 조절과 치료에 꼭 필요한 인슐린과 혈당 강화제인 메트포르민과 실포닐 우레아를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당뇨병 검진과 관련해서도 고혈당 측정이나 혈당 경구 부하 검사법 같은 검진법이 일선 진료기관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망막 광 응고술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신장투석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장이식 시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얀마 새 문민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 연방 대법관 인준을 거듭 촉구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인 HYSY-982를 지난 3일 통킹만 인근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지난 1월에도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남해안과 하이난섬, 베트남 북부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중국이 즉각 시추 계획을 취소하고 장비를 해당 해역 밖으로 철수할 걸 요구했습니다.
네. 자, 베트남 외교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중국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상업적인 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의 원유 시추로 두 나라 사이 갈등이 고조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도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를 해당 해역 주변에 이동시켜서 베트남이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네.
예, 또 앞서 지난 2014년 5월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하다가 이 베트남 감시선들과 충돌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베트남에서 격렬한 반중국 시위가 있었고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중국인 사망자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원유 시추를 재개하려고 하는 곳도 베트남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요.
네. 문제 해역은 중국 남부 해안과 하이난섬, 이 베트남 북부 해안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이고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를 이동시킨 곳은 양국 간의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라면서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의 이번 그 원유 시추 재개 움직임 이전에도 최근 두 나라 사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베트남이 중국 어선을 납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같은 통킹만에서 베트남 해안 경비대가 중국 선박 한 척을 영해 침범 혐의로 납포한 적이 있었죠.
예.
예, 해안경비대는 조사 결과 선박의 경유 10만 리터가 실려 있었고 이 문제 선박의 선장이 이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에게 이 기름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예, 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주변에서 이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들이받쳐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등대시설을 가동한 데 대해서도 주변국들의 항의가 있었죠?
네, 중국은 이 스프레틀리 군도 수비 환초에 매립한 인공섬에 대형 등대를 건설했는데요. 지난 5일에 이 건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입장인데요.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에도 큰 우려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해역과 상공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앞서 그 중국과 베트남 관계로 좀 돌아가서요. 이 지난해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관계 개선의 그 행보를 좀 보였는데 여전히 그 영유권 갈등이 좀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군요.
네, 지난해 11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베트남 최고 실권자인 응앤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서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지속하기로 추진키로 했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당시에도 베트남 안에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 주석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이 베트남에서 새 총리가 취임한 가운데 다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새 문민정부가 과거 군부정권에서 수감된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아웅산 수치 장관의 관련 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요. 아웅산 수치 장관은 외무장관과 국가자문역을 겸직하면서 최고 실권자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어제 군부정권에서 수감된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겠다고 밝혔고요. 하루 만에 학생운동가 69명을 석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본인도 정치범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도자로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을 이끌면서 이제 미얀마에도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수치 여사는 군부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무장관에 이어서 국가 자문역까지 맡으면서 국정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정치범 석방 발표는 국가 자문역을 맡은 후 나온 첫 성명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그 미얀마에는 정치범 수가 얼마나 되죠?
예, 미얀마 정치범 지원 연합에 따르면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500명의 정치범이 존재하는데요. 앙산 수치 장관은 앞서 성명에서 정치범과 정치 활동가,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법의 심판을 앞둔 학생들의 즉각적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하루 만에 학생 운동가 69명이 석방된 겁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정치범들도 추가로 석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테인세인 전 대통령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한 바 있는데요. 특히 정권 이양을 앞둔 지난 1월에는 100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77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재판을 받던 사람들 또 많은 그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풀려나고 있는데요.
네.
자 근데 중국 정부가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틴저 대통령 그리고 아웅산 수치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아웅산 수치 장관이 외무장관 취임 후의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왕 부장은 이 두 나라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 틴저 대통령 그리고 수치 장관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요. 틴저 대통령도 가능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예, 아웅산 수치 장관은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하고 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 미얀마 새 문민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제 두 달 정도 있으면 여름이 됩니다. 물놀이 더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어린이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계절인데 자, 아시아에서 익사가 어린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소식이군요.
예,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익사가 어린이 사망의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85개 나라에서 15살 미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뤄진 이 조사 결과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연못이나 도랑, 관계용수로 등 물 가까이 사는 어린이들의 사고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 자,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까 평소에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홍수철에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본부를 둔 어린이 구호단체 안전한 아동을 위한 연맹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에서 어린이 익사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이 선진국의 10배에서 20배나 됩니다.
네, 자 저개발 국가 가운데서는 특히 어떤 나라들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방글라데시가 1년에 거의 17,000명이 익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요.
예.
예, 이어서 베트남이 11,500여 명 정도였고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또 공화당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행사에 참석했다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그러니까 이 법률 전문 대학원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학 학생과 교수진, 지역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임 대법관 인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메리 갈랜드, 현 연방 순회 항소법원장인데 갈랜드 지명자의 인준을 두고 민주당 또 공화당 양당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갈랜드 법원장이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려면 연방 상원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자격을 검증한 뒤에 인준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네.
예, 현재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인준 표결은 말할 것도 없고 청문회도 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후임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속내를 보면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대법관에 앉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조속히 밟을 걸 이 상원에 촉구했는데요. 만약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이걸 거부하면 대법원의 위상을 해치게 될 거고 미국인들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갈랜드 지명자가 아주 뛰어난 대법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연설 장소였던 이 시카고 대학교, 오바마 대통령과는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요?
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학 법률 전문 대학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의 직장을 찾은 셈이죠.
네. 아, 최근 그 메리 갈랜드 지명자가 상원 의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쪽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공화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준 절차를 둘러싼 이런 당파 싸움이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공화당 소속의 존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 상원 의원 전부가 이 현 대치 상황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최근에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이 갈랜드 지명자를 만난 뒤에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후임 대통령이 나오면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갈랜드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콜린스 의원은 인준 절차 진행을 주장한 두 번째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일부 보수파들이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만일 대통령이 되면 이 마이클 리 현 공화당 상원 의원을 신임 대법관에 지명해달라고 설득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와 경선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도 동료 의원인 리상원 의원을 대법관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 6도, 최고 21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8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7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4도, 사리원 최저 7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화창한 날씨 보이다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2도, 풍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2도, 원산은 최저 10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7도, 최고 9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14도, 성진 최저 8도, 최고 15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해외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이 체류하던 나라와 탈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북한 식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일해온 이들은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외화 상납 등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늘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운영 중인 석유 식주 시설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시설은 지난 2014년 베트남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주장하는 파라셀군도 인근에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강력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장관은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통킹만 지역에 설치했다가 이곳은 설치했다며 이곳은 양국 간 해상 경계선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빈 장관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최근 건설한 인공섬에 등대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래희 대변인은 석유 시추 시설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기본적인 탐사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수비 환초에 등대를 개설한 것은 중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올해 필리핀 군사 지원비로 1억 2천만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 쿠이시아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는 오늘 마닐라에 있는 미국 상공인협회 회원들에게 필리핀 정부는 올해 국방과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우선 올해 미국의 직접 군사 지원비로 7,900만 달러를 받게 돼 지난해 5천만 달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해양 능력 배양 프로그램인 미국 동남아시아 해양 계획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추가로 4,200만 달러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쿠이시아 대사는 이 밖에 필리핀 정부는 해양 순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 번째 해밀턴급 쾌속정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새 협정에 따라 그리스에 있던 이민자들이 또다시 터키로 추방됐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머물던 파키스탄인 45명 등 이민자 80여 명은 오늘 터키 여객선에 실려 디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관리들은 추방을 당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닷새 동안 망명 신청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이 열악한 터키에서 이민자들이 좋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추방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익사가 어린이 사망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85개 나라에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년에 거의 17,000명이 익사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11,5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장시성 한 지역에서만 하루 10명, 매년 4,600여 명이 익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약속한 대로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VOA 미얀마어 방송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체포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69명의 학생활동가들을 석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정치범과 학생활동가들이 석방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 사면은 이달 중순에 있을 불교 신년맞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 측은 미얀마에는 약 500명의 정치범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